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 평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현재 남북관계를 다시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측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돌파구 마련을 주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은 남한의 대북전단 등을 문제 삼아 대적 행동권을 군에 넘길 것이라는 등 한국을 비난하며 위협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실망감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추진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무기 금수 해제는 포괄적 핵 합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다른 서명국들은 미국이 그 성과를 훼손하려 하면 이란의 대응이 어떨지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들은 모두 미국의 이런 음모를 잘 알고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성공할 것이며 미국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획들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첫 평화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평화회담은 수년간의 아프간 내전 끝에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회담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말쯤 아프간 정부의 탈레반 수감자 5천 명 석방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조율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하일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첫 회담이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며 탈레반은 5천 명의 수감자가 석방된 뒤 일주일 안에 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79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전체 사망자는 4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베이징에서 36건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나흘 새 7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항공당국은 승객 17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 남방 항공편의 운항을 4주간 정지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0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는 1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앞으로 석 달 안에 사망자가 지금의 두 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국제보건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향 전환이 없으면 9월쯤 미국 내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도 코로나 피해 현황과 관련해 최소 10만에서 24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가 8주간의 봉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유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긴장감을 고조시킨 데 대해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상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없이 미국 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이나 철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소통을 통해 주체적으로 협력 사업을 찾아 나가자면서 대북 제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데 힘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군사도발을 시사하며 남북관계 긴장감을 고조시킨 데 대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한국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한 북한은 13일에도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한국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한이 독자적 협력 사업들을 찾아 추진하자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 부터 먼저 지금 하고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동의도 얻으면서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뭐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번 내용은 좀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중점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 제재의 틀을 지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언급하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우회적으로 당부했습니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서리 빨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이 강공책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한국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들의 군대가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단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군사적 도발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낼 때만 해도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수위로까지 끌어올려질 것으로 예상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한국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 소집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대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불만이 단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서 비롯된 한국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관련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핵무력 완성을 우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리하게 협상을 벌이려던 큰 그림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남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왜냐하면 그 하노이 결렬부터 시작해서 9.19, 그다음에 4.27 다 한국이 끌어내서 나왔는데 결국 지금 당했다 이런 이 복합적인 어떤 불만이 지금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은 핑계예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한층 심각해진 내부 상황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남 공세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하게 펴고 있는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2일 늦은 밤부터 만 하루도 안 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잇따라 나온 것은 북한의 초조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내구성이 다 돼가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활용해갖고 한반도의 긴장 조성한다. 그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그 북한 내에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이죠. 늘 북한이 하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19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북한이 이거를 남한 정부와 탈북자 탓이다 이제 그렇게 돌리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수준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군사 합의 파기를 13일 담화에서 대남 대적 대응을 군부에 넘기겠다고 밝힌 대목을 연결지어보면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골치 아프게 할 만한 일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대목을 상기하면서 해안포 사격,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 임진강 수문 기습 개방 등을 도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해안포 같은 것 지금 사실 훨씬 쉬우게 돼 있는데 그거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뭐 어선들 풀어가지고 NLL 넘고 자기들 경비정이 어로 통제한다는 명분 하에서 같이 내려와 보십시오. 옛날에 있었던 해상 그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칫 강하게 대응하면 옛날같이 그 연평해전이 나버리는 거고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북한이 지금은 한국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미국을 겨냥한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선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공세의 궁극적인 노림수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공세의 특징은 모든 걸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난 심화로 내부 불만을 걱정해야 하는 김 위원장으로선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입법부 과반을 장악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해 실리와 명분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한국에 실망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명확히 하면서 한국을 겨냥해 정면 돌파 노선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공세는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우에서 이탈하길 원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제안은 실효를 얻기보단 협상력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외무상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과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리선관 외무상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가 이전에 나왔던 대미 메시지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still tried to keep a sense of decent relations with President Trump, never signaling him out.
패트릭 연구원은 12일 VOA에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더 이상 손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마침내 트럼프 행정부와 관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선권 북한 외무성은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유지된다고 미북 관계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에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담화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이 강도 높은 대미 압박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If he thinks Trump is vulnerable, Trump might do something helpful to North Korea in order to keep Kim Jong-un from resuming nuclear long-range missile.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정말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번 담화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전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 의지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y are going to just continue to develop their weapons, continue their policies, try to get
북한이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계속하며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전 차관보는 하지만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최근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담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항상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으며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들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의 관여 노력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대적 행위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북한은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상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 보좌관은 11일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가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올해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이와 유사한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표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남겨 초당적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채택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없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철수론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미국 내 기류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차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지에서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2만 5천 명만 남기고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그리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설을 일축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의 상원 군사위 청문회 발언입니다.
Senator, on the point you made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Secretary Esper addressed that in public remarks within the last few days.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설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초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미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식 입장과 별개로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교적 거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 철수는 당시 논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더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한국은 병력 장비를 스스로 충당하고 미국은 한국에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동맹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불거지는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린헬 전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 알려진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해외에 많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ut Mr. Trump will, you know, argue in essence against his own administration strategy by focusing on the money aspect of.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예전부터 미국이 한반도 사안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문제는 한국 문제일 뿐이며 한국이 스스로 비용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대남 적대 기조를 통해 충성심 고취 등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미한 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김여정 당 제1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판한 이후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하는 등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금철 통일 전선 부장은 12일 개인 명의의 첫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일 김여정 담화가 발표된 뒤 북한 대내 매체에는 대남 비난 논조의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대남 군중 시위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 관영 매체가 최고 존엄사수와 사회주의 사상 옹호 등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And the major internal objectives is to reaffirm loyalty.
북한의 중요한 내부적 목표는 사상의 순결성을 둘러싼 충성심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는 사회주의 경로에서 이탈한 것을 바로잡는 시정 노력에서 보이는 매우 흔한 일로 정치적 충성심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촉발한 배경 중 하나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보였던 대미 접근법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여전히 잔류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 패트릭 연구원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재등장광, 권한이 확대된 김여정 등 지도부 변화에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몇 달간 쌀값 상승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이동 무역 제한 등으로 야기된 북한 경제난을 대남 적대시 사업을 초래한 변수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So it's not for certain, but probably there is a concern in the leadership.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이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이동 제한 등의 불만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미한동맹 균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미국이 선호하지 않을 일을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현 시점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When the interests tend to diverge, which they do over North Korea, then it's harder to maintain an alliance.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동맹 균열을 위해 과거에 비해 정교한 노력과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과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절함이었다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What I see happening here is that Seoul has basically opened the door.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미국이 아닌 한국을 압박 전략의 선행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리 릭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대응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한국은 좀 더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대남 강경책을 통해 북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는 능력을 한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남 강경 노선 선회가 향후 강경 대외 정책 실행의 서막, 위기고조의 전주곡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는 북한이 대남 적대 사업을 통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에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미북 관계에 종속돼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제시된 대외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대남 강경책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는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통한 정권 생존과 김일가 집권 영속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외교와 벼랑끝 전술을 펼쳐왔다면서 현재는 벼랑끝 전술로 향하고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I'm saying is the move in the hard line against South Korea, it's not a strategic move, it's a tactical.
하지만 북한 당국이 대남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라 단기적인 전술적 움직임일 뿐이라며 강경 노선이 유용하지 않다고 증명될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켬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시 대남 사업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영철 재등장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표적 대남통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시 대남 사업 전면에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남북관계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한과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전날인 8일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권력 상황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경한 대남 전략을 세우면서 김영철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Young-chol plays a prominent role in helping to devise strategy on that.
김영철은 2016년부터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으로 있으면서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대미 대남 관계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통전 부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럼에도 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 직책은 유지해오던 중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복귀한 겁니다. 과거 판문점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김영철을 자주 상대했던 한국전략문제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김영철이 마코에서 통전부를 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전부장은 내려놨지만 대남 담당 부위원장은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뒤에서 어쨌든 통전부도 어느 정도 관장을 하지 않았나.
김영철의 후임인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금철 부장은 12일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비난하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금철 부장이 개인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최상위에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서기실과 노동당 정치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대남 담당 비서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김양건, 김영철 같은 인사가 대남 비서와 통전부장을 겸하며 대남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전부 위에 새로운 직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그 옆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업무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사업 총합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대남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총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당 통전부와 정찰총국을 비롯한 군부, 외교부, 그리고 서기실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여정 제1부 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대남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사업을 주도하는 김여정 제1부 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올해 32살인 김여정은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김여정은 지난 7년간 주로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김 위원장 의전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말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남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영철만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그 김영철이야말로 사실 그동안 뭐 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는 뭐 최고의 경험자고 또 전문가고 김영철이야말로 딱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이.
김영철도 김여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74살인 김영철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희생양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결렬됐는데 애꿎게 자신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좌천된 겁니다. 따라서 김영철이 예전의 위치로 복귀하려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탈북민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서로 보완적이죠. 뭐 김여정은 노련한 김영철이 필요하고 김영철도 역시 또 김여정과 선발을 잘 맞춰야 지금 자기 입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영철과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은 대남 문제, 또 대미 문제 이런 데서 아마 쌍두마차로 앞으로 계속 오르내리.
북한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게 된 이후로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지만 전단은 하나의 명분일 뿐 실제 불만은 한국이 남북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을 보면 남북철도 연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그리고 동해 관광 공동특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부분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Since the failure of the summit in Hanoi, that increasingly North Koreans...
특이한 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로 대남 공세를 주도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 발 물러나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비롯한 대남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학공업과 평양시민의 생활보장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 형태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조치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단절로 그 치닫는 방식으로 이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 있는 이 모양새 자체가 어떻든 향후에 역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다시 대남 사업 전면에 나선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과 요호 하원 의원은 북한과의 외교 이외의 다른 대안은 충돌이라며 북한에 미국과의 외교에 다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비핵화 교착 상태에서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라면서도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12일 스미스 위원장과 요호 의원과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rump administration was right to try to reach out Kim Jong-un.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손을 내민 건 올바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북한과 관계를 수립하려고 손을 내미는 노력을 해왔고 관계 개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양측은 궁극적인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고수하면서 말이죠.
Everything Adam said was spot on. And for the generals in North Korea to say that they have to build up their military.
스미스 위원장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북한의 군대를 증강해야 한다는 북한의 간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군 인사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 과거 전쟁들을 보고 그에 따른 여파를 살펴보길 촉구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스미스 위원장께서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maintain the sanctions, that we maintain our steadfast position that, you know, their nuclear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국제법 위반이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입장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도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목표입니다.
요호 의원님,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they need to do is, you know, stop the provocation and building up their military.
첫째는 도발을 멈추고 군대를 키우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생각도 멈춰야 합니다. 미국에서 볼 때 북한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임박한 타격이 한 발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북한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국과 북한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할 수 있다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무엇을 이룰지 아무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힘듭니다.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요호 의원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행정부의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요.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Really do, Connie, because what we've seen is China i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 as is Russia.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몇 년 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방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결정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이는 초당적인 노력입니다.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저는 재무부에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과 관련한 조치들을 볼 때 말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Yeah, I do. Yeah. I think what you're going to see is, you know, when you see China communist
그렇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홍콩 반환 협정 체결 당시 50년간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23년 후 시진핑 주석은 이 협정이 무효라고 소용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정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고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님, 중국의 대형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이런 조치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I'm not sure if I'd be willing to take that step at this point. I think that the problem is what you would...
저라면 현 시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제어하고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제재한다면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국제사회와 대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위험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국이 도움을 줘야 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을 지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 대형은행들 제재에 대해서는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 그리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Sure, I mean that, those are great steps to take, but you also have to look what we've done. We've backed on, off on...
맞습니다. 올바른 조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온 것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고 미국은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협력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있었고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을 보고 있는 북한 정권에 말하고 싶습니다. 인도주의 물품이나 개인 보호 장비 등이 부족하다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자원을 주민들에게 투입하지 않고 잠수함이나 ICBM 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완전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biggest thing we can do is let them know that we're going to stand firm. As Adam said, we're going to stay.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미스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제재에 있어 강력한 입장을 굳게 유지하는 것과 더 많은 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알리는 일입니다.
North Korea has broken every single agreement that they've made. Around this, for going back 20 some odd years.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약속해온 합의를 빠짐없이 모두 어겼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까지 모두 노력해왔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조금 한다면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매 단계마다 북한은 실험을 이어갔고 그들은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재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미국 대선 때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Oh, it's going to continue beyond that. It's not peculiar to who the U.S. president.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겁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인지 관계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길에 필요한 진지한 움직임의 단계를 밟을 의지를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북한과 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I'm in alignment with that. And again, this shows you how this issue has been brought together.
스미스 위원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하고 상대국의 국민들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핵화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외교의 아태 소위 간사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2주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10일 미한 동맹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한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소의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미한 두 나라의 공동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또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 영내 안전과 상호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한 간 조율된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관여와 경제적 압박, 군사적 억지의 조율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결의안은 주한미군은 제3자의 침략이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주둔과 배치해서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을 거론하진 않으면서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필수적 기여에 주한미군은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감독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이 영화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한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김덕영 감독은 12일 BOA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축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5일자로 작성한 이 축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제작이라는 성취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동유럽으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기록한 15년간의 헌신이 이 작품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는 놀라운 성취라고 치하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전 세계 관객들을 위해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수천 명의 아이들에 대한 숨겨진 역사에 빛을 비추고 목소리를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들은 전쟁의 비극으로부터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할 것이고 미래 세대에는 매우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영화가 전 세계 관객에게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 평창국제영화제와 미국 뉴욕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국제영화제, 폴란드국제영화제, 도쿄 리프트오프영화제 등 총 10개 국제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한국 전국의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9년 6월 15일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폴크가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쌓인 과로와 콜레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4년 임기 동안 모두 이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협상을 벌여서 오레곤 지역을 평화적으로 분할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크게 확장한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폴크 집안은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823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 49살로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며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예상치 못한 사람이 놀랍게 대통령이 된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44년 대선 당시 3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어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오리건 재점유와 텍사스 병합 의지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팽창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정계에 복귀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까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843년 6월 15일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납니다. 노르웨이에서 극작가 입센과 함께 크게 존경받는 작곡가로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페르퀸트를 만들었습니다. 페르퀸트는 전주곡 5곡을 포함해 행진곡, 무곡, 독창곡, 합창곡 등 23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는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퀸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의 작곡가로 평가받는 그리그는 독일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노르웨이 민요와 민속 춤곡을 도입해 노르웨이의 국민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그리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받았고 12살에 작곡을 시작했으며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며 24살에 성악가 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그는 노르웨이 성 올라브 대십자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네덜란드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아카데미 명예회원,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